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찬송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연합찬양대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대단합니다.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비해두신 영혼들, 이번 마지막 4차 학예 수양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학예 수양에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신분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신 그 영생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그 강팍한 마음들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도 경호를 여기거나 사람의 말이나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시고 사람의 생각 감춰주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치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말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이 수양의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입니다. 어제는 첫날이어서 힘들었겠지만 오늘은 이제 하루에 말씀이 세 번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저녁 말씀까지. 그리고 오늘 증거된 말씀들은 다 기분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도 뭔가 답답하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사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받게 되고 평안은 반드시 고통 다음에 평안이 옵니다. 오늘과 같은 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오전 말씀을 통해서 이번 이 성경 강의 내에 이 학예 수양회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내일 오전과 내일 저녁 또 오후에는 상담들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마음에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이제 내일은 그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정말 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런 날이 없으면은 절대로는 기쁨의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이 순간까지 참고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정말 잘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정말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준비된 마음, 그 기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들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8절까지 계속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됐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 시작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도 배웠고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 한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그 민족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9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에 그들에게 칼이 따르고 정말 심판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을 때가 있으면 다시 회복할 때가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다시 민족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 때가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도 죽지 아니하고 홀연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무서운 독재정치, 한 사람이 다스리는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란 이마에 666이라는 전자칩을 받아서 한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을 지배하는 무서운 시대. 그러나 그 표를 받는 자, 666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지옥갈 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우리에게 미리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 불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의 왕국을 만드시고 1000년 동안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혀서 정말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세상, 정말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평화스럽게 한번 이 땅을 다스려 보시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냐더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자, 무화과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오는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많은 분들이 올라갈 겁니다.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고 분뱅이가 매미로 변하고 냇가에 있는 아주 그 징그러운 장구벌레가 그 잠자리 애벌레가 잠자리로 변해서 하늘을 나르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때, 때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고 다시 인류의 역사가 끝장이 나는 때가 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기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게 될 자기의 제삿날도 있습니다. 자기 생일은 알아도 자기 제삿날 아는 사람 계세요? 모르시죠? 몰라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인명은 재천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자,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을 배웠잖아요. 죽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시 전도서 아까 읽었던 12장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나중에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육체 밖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말한 신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 거기 가서 뭐 할까요? 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는 심판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16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온갖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써 심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벨탑 심판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민족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보다도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을 받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보다도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미리 정하시고 그 역사를 온 인류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최초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그 이전의 역사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자, 심판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종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메시아까지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들임하시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정부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의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대전,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온 인류를 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과 이 세계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가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2009년도입니다.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입니다. 머지않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전쟁의 무대가 중동인데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에 물이 마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우리나라 한강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른 적이 없어요. 유브라데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역사 가운데서 마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브라데스 강에 물이 마릅니다. 터키에서 1995년에 이 아타투르크 댐이라고 하는 댐을 막았어요. 이 유브라데스 강 상류지요. 이 댐을 막았는데 한 달 동안 이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만약에 이 전쟁을 이어서 터키 정부에게다가 수문을 막으라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유브라데스 강은 마르게 되고 많은 군인들이 다리를 놓지 않아도 바로 이 강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끝장내는 마지막 전쟁터로 군인들이 가게 됩니다. 인류 종말 아마겟돈 전쟁. 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푯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끝장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전쟁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세상 하늘과 땅은 불사르게 하여 보존하여 두셨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노아의 홍수를 상기시키면서 이 세상은 불사르게 하여 보존하여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구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핵전 나면 인류는 전멸합니다. 핵전쟁이 머리에 있습니다. 자, 핵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 집행이요. 중심부의 온도가 폭발했을 때 중심부 온도가 약 1억 도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체질이 불에 녹아진다 그랬는데 엘리먼트예요. 원소까지도 녹아 없어집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스가랴 14장 12절에 사람이 서 있을 때 혀가 썩고 눈이 썩고 살이 썩는다라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넘어져야지, 누워야지. 서 있는 동안에 넘어지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서 있는 동안에 싹 녹아버려요. 자, 어떤 전쟁이 그런 전쟁이 있어요? 바로 핵전쟁입니다. 미국의 ABC 방송에서 그날 이후라는 영화를 만들어 방영을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봤죠. 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사람의 살이 다 녹아버립니다. 이렇게요. 체르노빌 참사 10년 신의 경고는 끝나지 않았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그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죠. 그 사고가 있은 지 10년 후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이런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살아 있었어요. 당신은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미 공군에서는 이런 삐라를 뿌렸어요. 50리 밖으로 대피하라고. 그러나 이 삐라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히로시마 30만의 시민들은 죽거나 원자병에 걸려서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떨어뜨렸던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입니다. 자, 이 폭탄이 중심부에 떨어졌을 때 순식간에 히로시마는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완전히 폐허지요? 폐허예요. 지금도 히로시마 원폭 기념박물관에 가면은 당시의 그 처참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이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 핵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라는 거예요. 130만 배입니다. 세계 핵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 1명당 TNT 다이너마이트 20톤입니다. 권총 하나를 맞아도 죽는데 한 사람에 할당된 그 폭탄이 TNT 20톤이에요. 지구를 100번을 파괴시키고도 남습니다. 자, 지구 운명의 오늘 오후에 봤죠. 자, 지구 운명의 시계입니다. 5분 전입니다. 5분 전이에요. 자,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5, 4, 3, 2, 1. 자, 이 영화가 방영되고 난 이후에 핵 전문 과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핵전이 일어나면 이 영화의 그 처참한 장면보다도 훨씬 더 그 상태는 심할 거라고. 자, 누가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외쳤습니다. 의로운 노아는 함께 방주를 만듭시다.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로세 때와 같이 집 짓고 사고 팔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노아는 분명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에게 외쳤을 겁니다. 자,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이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 7마리,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그리고 노아의 가족 8사람 들어가도 3분의 2가 남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타십시오. 앞으로 7일 후에는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이 세상을 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러나 깔깔대고 노아의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을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왔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코로 숨쉬는 사람과 동물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나무토막 같은 걸 잡고 노아의 방주 가까운 데 접근을 했겠죠. 집이 다 물에 덮였습니다. 높은 산이 덮였습니다. 오직 남는 건 노아의 방주만 둥둥 떴습니다. 나무토막을 붙잡고 방주에 접근해서 외쳤을 겁니다. 두들겼을 겁니다. 노아, 문을 열어주시오. 그러나 그 문은 누가 닫았냐면은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리라. 불로 심판하리라. 잠언 22장 3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우매한 자는 그대로 가다가 해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66권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이미 성취된 내용의 예언의 성취가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모든 말씀들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예언의 말씀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 예언의 말씀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개인을 어떻게 계획을 해놓으셨을까? 그것을 모르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흥미진진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바로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받았죠. 노아홍수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합니다. 그러나 이 네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제일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농담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네 가지의 사건들이 다 사실이었다면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 또한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지요. 자, 죽음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 아닙니다. 이제 가면 어디로 가는가? 출생이 그러했듯이 죽음 또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니 그대는 하나님의 공정하고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산천 천목은 젊어가고 우리 내 인생은 늙어만 가네.
그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대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예,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다시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뭐예요?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는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일의 결국입니다.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짐승의 본분은 잡혀먹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잡혀먹거나 나중에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것을 끝이요.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오는 위로 곧 하늘로 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짐승은 죽으면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은 위로 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게 본분이요. 근데 사람의 본분은 그러네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 말이요.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짐승은 신을 찾을 수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 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명령은 이것이니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영생이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이제 이 세상 태어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70 내지 80평생을 살다가 끝이 아니고 영혼이 어디서 보내느냐 그 말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보내느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보내느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 부귀영화 명예를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었다,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이요. 물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었다 못 얻었다,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함부로 말하기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인가 전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습니다. 86세라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죠.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각계각층에서 평가가 있겠지만은 정말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셨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이 그 죽음을 아쉬워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보기에 정말 훌륭하고 참 잘 살았다, 성공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영생을 얻으라라는 그 명령, 만약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대로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많은 죄를 짓고 왔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면서도 또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 둘이만 아는지 혼자만 아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백일화에 다 드러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끝내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심판을 받고 어디 갈까?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자, 어떤 사람이 여기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자, 영원한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만난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모셔갑니다. 물론 육체는 남겨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모셔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천국을 예비해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어떤 화가가 아, 천국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죠?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자, 천국을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 곳, 이 천국의 그 성곽과 그 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표현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각종 보석으로 그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이 진주문을 진주의 문을 들어가면 이 천국의 문에 이 바닥은 전부 다 금이요. 요즘 금값 비싸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거 전부 다 도로 포장 재료예요. 여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달 동안 쉼 없이 계속해서 생명수 과일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면서 흘렸던 눈물을 예수님께서 친히 닦아주셔요.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잖아요. 자,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이곳에는 미움도, 증오도, 아픔도, 이별도 그게 없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지루하지 않습니다. 싫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 좋지 시간 지나면 싫증나지 않을까? 예, 싫증 안 납니다. 에? 절대 안 납니다. 싫증난 곳이라면 천국이 뭐가 좋겠어요? 자, 이곳에는 정말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사람들만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같이 사는 곳. 자, 여러분 어디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하지요. 예, 이곳에 가셔야 돼요. 근데 이곳에 누가 가냐 그 말이요. 누가 가냐. 누가 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누가 가지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 5편 4절에 보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인과 함께 천국에서는 절대로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머리털 끝만큼이라도 있는 사람 다 쫓아내버려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냐? 죄 없는 사람이 가요. 자,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죄가 머리털 끝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요? 영원한 천국에는 의인이 가고 영원한 지옥에는 죄인이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밤에는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 그래도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만세년에 택한 사람이고 택한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만약에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면은 지옥 만원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을 하냐? 법으로 하셔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셔요.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정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누군가 그 말이요. 나는 누구인가? 자, 병원에 가면 청진기 대보고 뭐 혈액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하나님 나를 알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하옵소서. 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회개케 하기에 오셨다 그랬어요.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의 유전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귀로 나온다랬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라면은 굉장히 아주 혐오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고 일부는 착복하고 부정축제해가지고 많은 죄를 짓고, 그런데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쫓았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응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당연하죠.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죄인이냐 그 말이요.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죄인이야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누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되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 그래도 이 세상 66억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날 그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의 기준에 도달할 정도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의 대표 첫 사람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자, 여기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보죠. 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보죠. 좀 이쁘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최초의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이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가 이 하와, 이브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하와,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지 말란 말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그 나머지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또 동산에 생명과도 있어요. 그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의 시험에서 실패됐습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인류의 조상 아담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말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여자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상해졌겠죠. 정녕 죽으려 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탁 단절되고 죽은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이 하와가 또 선악과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 먹게 합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분명히 거절했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그러나 이 여자는 이 자기 남편 아담을 눈물로써 호소를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에 약한 이 최초의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같이 따먹었어요. 자, 이렇게 따먹었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이제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뱀이 유혹했던 것보다도 더 가깝게 이렇게 유혹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때요?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렸죠. 불안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내리막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은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죽음이 왔고요. 이별, 슬픔, 미움, 증오, 살인, 강간, 도적질, 온갖 죄가 이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죄인이 됐느냐 그 말이요. 죄는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그 말이요. 그 유명한 다윗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훌륭한 다윗도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질책할 때 나는 오직 주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침상에 요를 눈물로 적셨다 그랬어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죄싹스로 그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왕권 쟁탈전을 하고 서로 죽이고 그 왕궁에서 궁궐에서 피비린내 나는 가족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뉘우치는데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죄를 지었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 죄가 내 속에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 죄가 이 속에 들어갔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는 배워서 된 게 아니요.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심플 네이처라고 하죠. 죄성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마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죄의 결과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애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내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 몸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도 아버지 몸속에 내가 있었어요. 그거 이해하셔요? 그리고 나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 몸속에 있었고요.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의 몸속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아담의 몸속에 다 있었습니다. 온 인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성도 같이 유전받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바로 그 이름은 죄인입니다. 자,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무엇을 맺죠? 사과를 맺습니다. 감 안 열립니다. 사과가 맺습니다. 사과 맺혀서 사과나무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환경이 안 좋아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 작은 죄부터. 그래서 큰 죄를 짓고 전과 맷범이 됐어. 그래서 나는 왜 죄를 지었느냐?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죄를 지었다. 아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려요. 포도 열려서 포도나무 된 건 아닙니다. 자, 사과나무는 사과씨를 심었고요. 탱자나무는 탱자씨를 심었어요. 죄인은 죄씨가 심겨져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나무가 만약에 죄나무라면 죄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 나무 중에서요. 열리지 않는 게 있죠.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렇다고 사과나무 아닌 건 아니죠. 많이 열렸다고 사과나무가 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죄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의 근본은 아주 캄캄하고 어둡고 더럽습니다. 우리의 근본, 이 죄성입니다. 자, 우리 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죄 열매가 맺었는데요. 흉악한 자들입니다. 살인범, 사기꾼, 깡패, 세리, 창녀. 자, 이 사람들은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보통으로 맺었습니다. 종교인, 바리새인, 서기관, 목사, 신부, 수녀, 교황, 스님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적게 맺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체면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과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도적질하고 가늠하고 살인합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이 봐요. 죄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호랑이하고 강아지하고 사이좋게 지내지만 다릅니다. 호랑이 속에는 맹수의 기질이 있고 강아지 속에는 그 강아지의 기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바다개지요. 자, 이 바다개는 어떤 기질이 들어있냐면은 항상 눈은 앞에가 달려있는데도 옆으로 걷는 기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 개가 자기 그 아기 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기들을 보니까 참 보기 싫게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야! 너희들 반드시 걸어. 보기 싫다! 그럴게요. 이렇게. 근데 옆으로 걸어요. 호통을 쳤습니다. 반드시 걸으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엄마가 해봐요. 그래. 이렇게. 그래도 옆으로 걸어요. 왜 그러죠? 이유는 뭐예요? 개니까. 개니까 그래요. 근데 이 개를요, 비닐 보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몇 바퀴를 돌려가지고 딱 넣으면 반드시 걷는데요.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걷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죄를 못 짓는 게 뭐냐면은 뭔가 억누른 거예요. 이 세상의 법, 도덕, 윤리, 체면, 다른 사람의 눈초리, 이런 것 때문에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한 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긴대요. 한 살 반인데 어떻게 질투심이 생기죠?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사촌이 논수하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됩니다. 20세기 초기에는 미운 7살인데 지금은 미운 3살이에요. 사람은 8분의 1 먹을 거짓말을 하고요. 6세 아이가 4살 먹은 이웃집 할머니 손녀딸을 죽였어요. 6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살인을 할까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손녀딸 괴롭힌다고 그 이웃집 6살 먹은 사내 아이를 막 꾸중을 했어요. 거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그 손녀딸을 데려다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악마가 있다. 자, 내 속에 악마가 있다 그랬어요. 온갖 이 아이 봐세요. 이게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못마땅하다 이 말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중에 흘기는 눈이 나와요. 흘기는 눈. 지옥과 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렇죠? 아, 우리 집 아이는 참 착해요. 뭐 어린아이 때부터 죄를 지을까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나쁜 친구 만나서 배워서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 속에요. 악독한 기질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SBS 희망교육 프로젝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 말썽꾸러기계의 절대지존 최초의 초등학생 하계동 쌍둥이 이진백 이진복 8살이지만 뺐을 땐 영락없는 4살 무차별로 가해진 동시발길질 이름하여 발길질 브라더스.
초등학생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집에서는 여전히 애기짓 많이 하고 밖에 나가면 또 굉장히 잘 지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사례 중에 하나여서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좀 다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가 아니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쌍둥이를 가정의 위기.
엄마가 저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못한 거라면 쌍둥이 양육인 것 같아. 제일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지.
아, 너 아빠 그만하잖아.
또래보다 월등한 말솜씨. 두 발 자전거도 거뜬히 타는 6살 수준의 발육 상태. 4살 같지 않은 4살 이채원. 3살부터 시작한요. 엄마 아빠 앞에선 하지 않고 할머니 앞에서만 사용해왔기 때문에 맞벌이로 바쁜 부모의 무관심으로 1년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4살 채원이의 믿기지 않는 발언.
난
많아요. 근데 저 아이는 욕을 그렇게 잘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학교 가서 뭐 착하게 살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바른말 고운말 써야 된다, 그것보다도 하지 말라는 욕을 더 빨리 배워요. 왜 그럴까요? 그 욕하는 게 죄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 잡히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이거든요,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 그거 살인이에요. 그런데 이 6살 먹은 이 아이가 3살부터 욕을 했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수년 전에, 광주에서 전국 욕대회가 있었어요. 금호 문화재단 주최로 그 욕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장원도 뽑고요. 욕 제일 잘하는 사람. 아마 저 아이가 나가면은 앞으로 그 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는데요. 이건 바로 뭘 이야기할까요? 아까 그 아이들 봤죠? 그 아이들 속에 악독한 기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이 속에 우리는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나와서는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시편 58편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먹으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이것은 독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요. 악인은 독사다 그 말이요. 독사는 뭐요? 속에 독이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죄의 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입만 벌리면 아주 독살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악독한 기질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항상 반대로 온갖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자, 이런 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이 보셔요.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 중심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신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더럽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가 부패하고 썩으면 더러워요. 생선이 썩어요. 소고기가 썩어요. 음식물이 썩어요. 냄새나지요. 아주 더러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요. 사람이 시신이 썩는 거 있죠. 송장 썩는 거 있죠. 그 냄새가 얼마나 고향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요. 사람 속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셔요. 욥기서 14장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서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자, 더러운 것 가운데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데 사람에게서 무슨 깨끗한 것,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깨끗이 한다, 의롭지 않다 그 말이요.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한대요. 우리가 하루에 물을 몇 번이나 마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마셔요?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사람을 깨끗하게 안 봅니다. 다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욥기서에 이렇게 표현하게 하십니다.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5절 6절 이 말씀도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깨끗이 않고 별도 깨끗이 않다 그랬어요. 별을 보면은 정말 어떤 금덩어리 같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멀리 보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체의 그곳에 가보면은 깨끗이 않습니다. 달이 둥그렇게 떠 있을 때 깨끗했죠. 사람이 직접 가보니까 어때요? 먼지와 바위와 바위투성이고 풀 한 폭이 없어요. 깨끗이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로 표현했느냐 하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동물의 새끼는 귀엽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고양이 새끼, 송아지, 망아지, 토끼 새끼 다 귀엽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기 새끼, 나비 새끼, 뭐 메뚜기 새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곤충들이에요. 다리가 여섯 개 있고 날개가 있는 곤충들입니다. 그 곤충의 새끼는 애벌레예요. 근데 그 애벌레가 귀엽다는 사람 있어요? 파리라는 곤충의 새끼가 구덕입니다. 귀여운 사람요. 이상하게 벌레의 새끼인 곤충의 새끼인 벌레나 파리의 새끼인 그 구더기는 혐오감을 줘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더러워요. 구더기가 아무튼 더러워요. 그런데 어떤 구더기가 바디샴푸로 목욕을 했어요. 불란서체 고급 향수를 뿌렸어요. 찍찍찍찍 뿌렸어요. 정말 그 아주 고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구더기 한 마리가 주인 침대에 올라가서 하룻밤 같이 자자라면 재워줄까요? 식탁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자라면 같이 먹여줄까요? 왜요? 다 씻었는데? 향수도 뿌렸는데 그래도 더러워요. 협오감을 줍니다. 아마 그건 손으로 집지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다 그 말이요. 우리가 구더기같이 생겼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부패하고 더럽다 그 말이요. 구더기보다 더 더러워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더럽습니다. 잠언 2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부터입니다. 26장 22절부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 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이 가증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면 더럽다 그 말이에요. 이 죄성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마음 속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 있는데 보세요.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 말이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은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의 정도예요. 그러나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요. 나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자, 근데 사람의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가끔 누가 죄를 지으면은 야, 그 사람 복장이 새까매 그러죠. 복장이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전도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뭘까? 짐승을 그렸어요. 가끔 이런 말 하지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짐승과 같은 사람, 인면수심 그러죠.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이다. 짐승과 같은 사람. 자, 우리 마음속이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입니다. 공작새의 짐승이 있어요. 교만과 자랑이요. 자기를 나타내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못 배운 사람 무시해요. 내가 좀 돈이 있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 깔봐요. 내가 좀 잘났어요. 잘생겼어요. 좀 못생긴 사람 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교만과 자랑이에요. 자, 이 교만과 자랑. 자, 이 죄 우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이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로마서 1장 29절부터 쭉 보면은 교만하고 자랑한 죄,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랑 좀 했다고 무슨 사형에 해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자랑이 사형입니다. 살인입니다. 어떨 때는 살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자랑했어요. 그 남편 자랑을 듣고 있던 옆에 친구가 자기 남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내 친구 누구누구 남편은 그렇게 잘해준다는데 당신은 뭐야? 그럼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끝에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집 아이는 이번에 월말고사에서 평균 96점뿐이 못 맞았는데 그래요. 96점이래요. 근데 우리 집 아이는 맨 75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방과 후에 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야, 누구누구는 96점 맞았다는데 너는 이거 뭐냐? 우리가 더 큰 집에 살고 네 아빠 엄마가 더 높은 학교 나왔고 네가 공부 못할 조건이 뭐냐? 아이를 닥달합니다. 성적에 비관을 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들어있어요. 실제로요. 이웃집 아줌마가 자기 아이 성적 좋다는 걸 자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아이가 자살했어요. 살인 아니에요? 무슨 자랑이든지 자랑을 하면은 자랑하는 사람은 유쾌하고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을 듣고 있는 사람은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자랑한 적 있습니까? 공작과 같은 마음이요. 그게 발동물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염소입니다. 염소는 아주 고집이 센 동물이에요. 그리고 음란해요. 왜 지옥 간지 아세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철학, 자기 사고방식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이하에 보면은요, 회개치 않는 마음과 자기 고집을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도다 그랬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럼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염소와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음란한 거 있죠. 음란한 것.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란하는 죄, 이 세 가지의 죄를 많이 지어요. 음란한 죄. 그 다음에 대지입니다. 욕심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출발은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을 야 돼지 같은 사람아 그러지요. 왜 돼지가 욕심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 새끼에게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을 양보를 해요. 어미닭도 먹이를 찾으면은 병아리에게 양보합니다. 어미소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래요. 근데 이 돼지는 그렇지 않는데요. 사료를 딱 주면은 엄마 돼지가 먹을 사료입니다. 근데 새끼 돼지들이 그것을 호기심에 먹고 싶어요. 와서 먹어요. 그러면 그래 먹어 아가들아 먹어라 귀여운 내 아가들아 그러 안 해요. 자기에게 주인이 자기에게 주는 사료를 만약에 그 돼지 새끼들이 와서 먹으면은 어미 돼지는 그 새끼를 물어뜯어요. 대단히 욕심이 많죠. 왜 그래요? 자기 위에다가 꽉 채워요. 그래서 돼지는 물론 돼지가 그 소화력이 아주 뛰어나다래요. 그래서 돼지는 자기 위에다가 음식물을 100% 꽉 채운대요. 100%. 학이나 거북이는 40%를 채우고 집에서 기르는 개는 70%를 채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동물들은 왜 과식을 안 하는지 아세요? 과식해가지고 만약에 배탈이 나면은 주인이 약살 줄 리는 없어요. 소화제 안 줍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개는 아무리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줘도 70%만 딱 채운대요. 학이나 거북이는 40%, 그래서 장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돼지는 근데 100% 채운다니까요. 빈틈없이 채워야만이 자기 새끼 안 물어요. 욕심 참 많죠. 자, 우리 사람도 이렇게 돼지와 같이 욕심이 많습니다. 재물욕, 성욕, 명예욕, 식욕,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이라든지 모처럼 외식을 했다든지 초청을 받으면은 120%를 먹대요. 위가 늘어지도록. 그리고 나서 소화제를 먹어요. 그 다음에 이 거북이는 뭐예요? 기회주의자예요. 게을러요.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상을 받을 것 같으면은 과대포장해서 자기를 선전해요. 자기가 불리하면은 생각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일변합니다. 거북이가 그래요. 유리하면은 머리를 쏙 빼고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불리하면 싹 집어넣어요.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범 있죠. 맹수입니다. 우리 속에 악독한 기질이 있어요. 악독한 기질. 자, 이 악독한 게 뭐예요? 남자들만 뭐 칼부림하고 뭐 싸우고 그런가요? 아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 속에도 이 악독한 기질이 있는데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5, 6월에 뭐가 내려요? 설이 내린다 그래요. 자, 이 악독한 기질.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여자가 싸웁니다. 어떻게 싸운가 보세요.
'Scuse me. I know you didn't think anyone would catch you, but you just slammed your door into my car. The least you can do is say you're sorry, lady.
You don't have to take that tone. It's not like I'm hurting your resale value.
I'm sorry. See? Like that.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War is not the answer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이 답이 아니다. 평화주의자죠. 근데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죽고 내 죽자죠. 정말 사람 속에 이 자기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칼부림 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악독한 일을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누구에게나 이 속에 이런 악독한 기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뱀이죠. 자, 이 뱀입니다. 뱀은 어때요? 인류의 조상 하와를 유혹을 할 때에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 마귀는 바로 앳뱀 곧 용은 곧 앳뱀 곧 마귀다 그랬잖아요. 자, 이 뱀이 혀가 두 개예요. 아주 간사스러워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우리 마음 속에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들어있어요. 거짓말. 그리고 또 뭐예요? 욕설이요. 이 입으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여기 그리고 보세요. 아주 간사스러운 말을 하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짓말하고 욕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아주 간사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욕을 하면은요,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마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것도 살인.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욕설을 해요. 라가라는 뜻은 머리가 빈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미련한 놈이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요.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해서 내가 욕을 들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요. 그 사람의 수명이 점점점 짧아져 갑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뭐 내가 욕 얻어먹는다고 그 욕이 뭐 내 살 파고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욕을 들으면은요 그 사람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자, 이걸 실험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어요. 자, 욕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겠어요. 양파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도 욕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양파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크기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리 녹음한 욕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에이 씨발 그거. 에이 씨발 진짜.
과연 이 소리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보름 후 실험실을 다시 찾았다. 그린 음악을 틀었던 재배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뿌리를 깨끗하게.
네, 뿌리도 깨끗하게 자라고. 이 정도면 뭐 전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자라는.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냥 보기에는 일단 좀 다르게 보이는데?
싹이 안 난 개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예. 이제 초기 트기 시작해서
초기 이제 막 트기 시작한 거지.
조금 더 늦은 상태.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양쪽 재배실의 양파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트지 않았다.
네, 말 못하는 식물까지도 욕을 얻어먹으면 저렇게 나쁜 영향이 미쳐지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욕을 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자녀가 자랄 때 말 안 들으면은 혹시 욕한 적 있어요? 누구에게가 욕을 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살인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살인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심판을 내립니다. 욕 한 번이라도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다 살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개구리예요. 개구리 아주 시끄럽죠. 자, 개구리. 사람이 말이 많으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무슨 무의간 말이라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의 실수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구리와 같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마귀가 있죠. 이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일곱 가지 가증한 죄성을 발동을 시켜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산다는 게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평생 동안 한 번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입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음식물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 속에서 온갖 이 가증하고 더러운 죄가 있는데요. 이런 죄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음란. 자, 이 음란한 생각 우리 마음에 있죠? 도적질, 돈이 됐건 지식이 됐건 명예가 됐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훔치는 것, 도적질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살인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그 다음에 간음, 정상적인 결혼생활 이외에 부정한 성행위, 간음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천호천각의 순결과 자기 동정을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음란입니다. 이 죄에 해당됩니다. 탐욕과 욕심이죠. 악독과, 아까 그랬죠. 두 여자가 싸우는 거 보세요. 자존심 싸움. 그 악독한 기질이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임과, 다른 사람 속이는 거죠. 음탕과, 흘기는 눈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회방과 중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광패, 이 광패가 뭐예요? 미칠 광이요. 미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비정상적이다 그 말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튕겨나와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사람, 아, 나는 이런 마음 없는데, 예, 아직 모르시는 것 같는데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합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몰랐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열매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그 열매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만약에 죄를 지었다. 무슨 나무요? 죄나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많은 범죄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지옥 가고 나서 받을 형벌의 정도입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라는 것은 너는 누구냐 그 말이야. 무슨 나무냐. 마음이 어떻느냐 그 말이야. 자, 이제 우리가 이 열매로서 우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자랐는가. 자, 이런 마음들이 나의 마음인데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지금 안 보이지요? 유사시에 나옵니다. 몸속에 있어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예쁘게 화장했어요. 명예, 지식, 직장, 직위, 학벌, 재산이 있어요. 선행, 사회사업, 이웃사랑, 구제,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훌륭한 인격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보십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가 네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열매를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근데 많은 죄를 지었대요.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일을 꾸민 일,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한 일, 동생과 친구와 싸운 일, 엄마 아빠 말 거역하고 심부름 안 하면 동생을 시키고 핑계댄 일, 욕한 일, 욕심부린 일, 친구한테 찔리는 말을 한 일, 모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한 일, 동생 똥집한 일, 이모 밉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동생 밉다, 아, 이모 밉다고 이모 딸 때린 일. 이게 뭐요? 보복이요. 자, 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도 남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모가 미운데 이모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이모 딸, 이종 사촌은 동생을 때린 거예요. 엄마 몰래 생일날 오락실 간 일, 친구 싸운 친구 잠바 모자에 모자에 쓰레기 집어넣은 일, 친구를 의심한 일,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한 일, 친구 실내화 가방 창문으로 던진 일,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예쁘다고 잘난 척한 일. 이게 뭐예요? 교만이고 자랑이죠. 동생과 친구들을 놀리는 일, 학원에서 미워한 친구 학원 벽에다가 욕서 놓는 일, 초등학교 아이가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선생님에게 괜히 화를 내어서 째려본 일, 동생을 때리고 욕한 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예쁜 애는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학교 친구한테 굳은 일 시킨 일. 아,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예쁘다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병은 그 많은 죄 중에서 두 번이나 적어놓은 거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한 일, 시험 짜고 한 일,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 아이에게 원을 더 크게 그려줬으면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자, 10대의 초등학교 아이가 이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우리 성인들은 어때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만 따져봐도요, 이거 전부 다 지옥갈 죄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는 법에다 자기를 한번 비춰봐야겠어요. 자기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됩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려면 거울 보면 알아요. 뭐가 묻었어요? 물에 가서 씻어요. 십계명이라는 이 거울 앞에,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를 비칩니다. 너는 죄인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럼 이 죄를 씻어야 돼요.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서 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착한 사람, 효행상, 선행상 받은 사람, 만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자기 죄를 씻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십계명, 율법,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거울 앞에 비춰보면은 자기는 오늘 죽으면은 바로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걸요? 자, 성경에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너희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만 가지다 그 말은 많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문율법이 613가지예요. 이것을 요약을 하면 10계명이에요. 10가지예요.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하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은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근본적으로 어긴 거예요. 자, 열 가지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줬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제1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그래서 10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이 고리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만약에 이 10계명 중에서 한 가지를 범하면 이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 사람 지옥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이 10계명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돼요. 자, 먼저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자,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다른 신 섬겨본 적 있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전 일이 어떤 것도 보이라. 장례사와 후례사를 보이라. 못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헛것이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다른 신이요.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요.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 종교가 뭐예요? 내 주먹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쳐 삽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요.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바둑에 미치고 취미생활 스포츠에 미치고 뭐 연극에 미치고 영화에 미치고 뭐에가 미쳐 살아요. 24시간 생활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것, 그게 신이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못해 미신을 섬긴다든지 조상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 앞에 일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수년 전인데요. 한 5년인가 6년 전인데 제가 어느 지역에 이런 그 성경 강의를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80 먹은 그 어르신이요. 할아버지인데 아주 열심히 듣더라고요. 금요일날 말씀 딱 듣고 나서 뒤에 남으시더니 말씀을 끝나고 내려오니까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목사님이 오늘까지 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보다도 더 단수가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믿는 신은 몇 단이고 하나님은 몇 단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수가 아무튼 높대요. 아,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떠실래요? 자기가 믿는 신 버린대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대요.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 다음 토요일날 말씀 듣고 딱 구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신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40년 동안 믿었대요.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또 공교롭게도 한 4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주일날 오셨어요. 성찬식도 참여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왜요? 제가 40년 동안 그 섬겼던 신을 우리 동네 누구한테 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도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그 신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두 가지 죄를 다 이 법을 다 범했는데 그 신을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신 섬기고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할아버지 불에 태워버리든지 깨버리든지 하세요. 깜짝 놀래요.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자기가 너무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책에도 자기 사진이 나왔대요. 근데 그걸 만약에 깨버린다든지 불로 태워버리면은 혹시 보복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태우지 마시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 모시고 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해 주라 하시고 허락만 하세요. 그럼 태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인천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월요일날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서. 사진 한 두 장하고요. 예. 그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신이 들어앉아 있는 그 집이 원목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뭐 비싼 원목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허락해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걸 밭에 가서 태웠대요.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할머니는 그때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더 좋아하시더래. 아니 할머니는 구원도 안 받는데 왜 그리 좋아하셔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그 신에게 바해가지고 바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한 번도 그 마을 부녀회에서 관광코스 빌려서 여행 갔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대. 그래서 이제는 갈 수 있다고 좋아하시더래요. 얼마쯤 지나서 또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도 구원 받았대요. 자,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섬기는 그 신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나는 섬기지 않겠다. 그 모든 신은 다 버리겠다.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시시한 신하고 비교가 됩니까? 다른 신하고 저울질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구원을 시켜줍니까? 내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걸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주세요. 비록 구원은 안 받았어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요 구원 받아버릴까 걱정을 해요. 왜요? 아, 내가 이 구원 받아버리면 우리 조상신한테 제사도 못 지내고 내가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노하면 어떨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이 영혼 지옥까지 안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바로 어떤 신을 섬기느냐 그 대상입니다. 대상. 두 번째 법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신을 선택을 했는데 그 신을 어떤 방법으로 섬기느냐.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방법이요. 잘못된 방법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나 땅 위에나 물 아래 땅 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 우상입니다. 예쁜 그 여자의 모습을 석고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우상이요. 나무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그 위에 금으로 도금을 해놨든지 아무리 비싸든지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 코가 있어도 숨쉬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너희에게 화를 주더냐 복을 주더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돈 주고 산 거, 그 신이라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만 봐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지금 십계명의 순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번호가 빠른 것일수록 중요한 법이요. 이것을 범할수록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섬기는 게 죄입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거 보시죠.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사거리 길이나 아니면은 차가 좀 덜 다니는 뭐 다리 위에 그런 데 가서 어때요? 돼지머리 잘라놓고 술 붓고 넙죽넙죽 절하지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돼지머리는 너무 비싸고 명태 몇 마리 차려놓고 자르고 그것도 아주 안심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마른 명태 몇 마리 뒤 트렁크에다가 달랑달랑 매달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식당에 가면 빨간 무슨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부적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걸 몸에다 간직하고 다녀요. 잠을 잘 때는 베개 속에다 집어넣고 자요. 믿는 거예요, 그걸. 우상입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너와 내 자손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뭘 선택하실래요? 만약에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 집안이, 내 자손이 저주를 받는다면 내 대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거. 저주의 사슬을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벌을 줘보라래. 아주 망령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고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는 천사같이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우리하고 다를 거야. 그런데 같이 어울릴 때는 그 순간은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나 그 사람 없으고 나면은, 아, 그 사람 하나님 믿기는 믿어도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가짜야. 가짜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해. 그러나 행동은 내하고 다를 바가 없어. 어떨 때는 내보다 못해. 하나님께 욕을 먹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을 사랑하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는 도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 그랬어요. 구원 얻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동이 잘못되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안 전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을 받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은 내가 십계명을 범하고 있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면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져 버려요. 근데 십계명을 돌아보니까 십계명을 범하고 있네요. 그 사람 잘못 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 토요일 해질 때까지요. 그렇게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서는지 불도 켜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안식일날 그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안식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는 해방받아야 돼요. 그게 안식이요. 육신적으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루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 편해요? 진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인간이 안식을 깨버린 그 죄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내가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준 말씀이요.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네 가지는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법. 나머지 법은 사람이 사람에게 수평적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법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안 계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식을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장성해서 결혼하고 분가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어때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지 않아요. 비록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부모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법 중에서 첫 번째 법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셨는가 그 말이요. 혹시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지는 않았는지 여기 한번 보죠. 둥지 등지는 10대 간섭이 싫어 1년에 10만 명이 가출을 하는데 부모의 마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부모 싫고 집 싫다고 간섭이 싫다고 가출을 해버린 그 자녀를 둔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애간장이 높겠죠. 혹시 여러분들 청소년 때에 부모 골탕 먹이려고 가출한 적 없었어요? 지옥 갈 죄입니다. 에? 일남육녀 자식들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6개월째 병원에다가 방치했어요. 더 못 모시겠어요. 부모를 서로 모시기 싫어요. 고부간의 갈등 고민 가족 살해. 시어머니 간병하기 싫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비관해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여버렸어요. 노인들이 제주도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현대판 고래장이죠. 늙으면 서럽다. 현대판 고래장. 치매 노모 현대판 고래장. 아들이 치료비 못돼 내버려 죽게 됐어요. 폐륜 범죄 매년 30%가 급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오후에 배웠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 다하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불효자가 날로날로 늘어납니다. 자기 부모에게 폐륜 범죄를 하는 게 매년 30%가 급증합니다. 노인 중, 노인 3명 중 1명이 자식의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팽당하는 늙은 부모. 살기 힘겨운 고령화 사회. 어버이날 풍경입니다. 가슴에 꽃은 달았는데 오고 갈 데 없어서 거리에 누워 있어요. 자,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 아이를 한번 보겠어요. 사람들 보겠어요.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삭여, 정말. 너 이거 만든다, 나. 너 왜 이러냐,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해.
너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 엄마 나가.
아, 진짜.
나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정말 그게 달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방 들은 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 잠가버리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 하면서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 누가 늦게까지 나와서 기다리랬나? 안 좋은 일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온 사람 붙잡고.
소순아.
아, 엄마랑 얘기하기도 싫어.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
엄마였다.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예,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꼭 이렇게는 하시지는 않았을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적 없어요?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은 자. 자, 부모는 무엇이든지 자식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없으면 못 해줘요. 근데 부모를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왜 나를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왜 나에게 해주지 못했어요? 자, 그런 말을 들은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 거예요. 혹시 부모에게 그렇게 원망 비슷한 한탄을 해보신 적이 없느냐고요.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부모에게 큰소리치고 대드는 일은 없었는지요. 자, 불효입니다. 이 죄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사람을 죽인 죄 아주 무섭죠. 큰 죄입니다. 근데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도 더 큰 벌을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불효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큰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족계획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70대, 80대, 60대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가족계획 때문에 뱃속에 임신되어 있는 많은 아이를 죽였습니다. 살인입니다. 수정이 돼서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그 어린아이, 뱃속에 임신된 그 아이는 수정되는 순간,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체입니다.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아이의 이 발을 보세요. 12주 되는 아이입니다. 생명의 싹에서는 엄청난 죄악이다. 뱃속의 태아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뿐 엄연히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인공유산과 살인행위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10주 낙태야 침묵에 절규하시나요?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어린 생명이 우리나라에서 하루 4천 명이었습니다. 1년에 약 150만 명인데 광역도시 하나가 없어져요.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살인자. 연 150만 명의 생명이 살해되는 낙태의 충격 현장입니다.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어떤 가정주부가, 27살 먹는 가정주부가요, 잠을 자고 있는데 5개 불빛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이상하다. 일어나서 불을 켰어요. 없어요. 또 누웠어요.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노려봅니다. 엄마. 근데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잘못 찾아왔다. 나는 너희 엄마가 아니야. 너희들 엄마가 아니야. 가거라.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의 자식들이에요. 왜 우리를 죽였어요? 우리도 생일을 갖고 싶었어요. 우리도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 다섯 명의 아이가 나타났어요. 노려봅니다. 그때서 떠올랐습니다. 다섯 번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얘들아 용서해다오.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노려보고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셔요. 아마 그 수술해주는 산부인과 의사도 잊어버렸을걸요? 간호사도 잊었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기록이 났습니다. 살인죄입니다. 낙태 수술로 뱃속에서 아이를 죽여서 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죽이면 그것은 법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여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가임기 기혼 여성 53%가 임신 중절 경험을 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이 가장 큰 이유인데 두 번 이상 수술 경험자도 과반수요. 보건사회연구소의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절반은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태아 4명 중 3명이 낙태로 죽어갑니다. 20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자, 이 낙태 수술은 가장 파렴치한 살인입니다. 창조 질서 파괴 외면은 공범입니다. 교인들이 반대 앞장서야 된다. 생명 살리기 운동. 가장 파렴치한. 왜? 자기 자식을 죽였으니까. 자, 이런 죄를 한 번이라도 범했다면은 그건 분명히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예요. 자, 여기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My children, a curse, a curse, the law it cried, a curse on mankind's pride, a curse on him who would deny God's image in mankind, a hollow cross seems fit to please our own kind. 너무 끔찍해서 다는 못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최대의 폭력은 바로 낙태입니다. 다른 폭력은요, 죽을지언정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방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가 지켜줘야 돼요? 엄마가 지켜줘야 되고, 아빠가 지켜줘야 되고,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생명을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죽여버려요. 이 시대의 최대의 폭력입니다. 우리는 그 폭력에 가담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이 죄를 어떠실랍니까?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죄를 다 씻어야 됩니다. 이 죄값이 다 갚아져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하면요, 그대로 지옥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 있어요. 아까 욕하는 것도 살인, 화를 내는 것도 살인,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죠. 그러나 또 이것도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군가 내 아닌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부부간에 미워했어요.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동서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직장 동료간에 미워했어요. 한 번이라도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살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살인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이 뭐요? 정상적인 결혼생활 이외의 모든 성행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니라.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음욕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다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이 어때요? 불륜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청률을 높인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싶은 죄성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속에. 어떤 조건이 되면 실제로 간음을 행합니다.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런 일을 해요. 얼마 전에요.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그냥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불륜하는 장면을 내가 목격했다. 싹싹 비는 거예요. 돈 보내달라. 돈 붙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륜 현장을 찍었다는 거짓 협박 전화에 재발전은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거액을 내놨습니다. 대전방송 이한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산하의 한 시청 정책과장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륜 사실을 몰래카메라로 찍어놨으니 돈을 안 주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장은 다음날 협박범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입금했고 테이프를 폐기 처분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협박 전화의 장본인인 김모 씨는 불륜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번호부에서 이처럼 전국의 관공서 번호만을 발췌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습니다.
확인도 안 된 사실에 지레 겁을 먹은 말 그대로 도둑이 재발절인 꼴입니다. 이처럼 어이없는 협박 전화에 당한 사람은 전국에 있는 공직자 53명. 모두 5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피해액만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봤죠. 그런데 무작위로 협박 전화를 하니까 다 돈을 붙이는 거예요. 들통이 날까 봐서.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이런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간음죄를 짓는 사람, 지옥입니다. 십계명을 범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도적질을 하지 말라. 자, 도적질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도적이죠. 학교 다니실 때 커닝을 하는 것. 도적입니다, 그것도. 약속을 어기는 것. 그 사람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고 돈을 도적질하는 거고 생명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습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거짓말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모습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근데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0번을 한대요. 8분의 1번,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대요. 아,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지요. 욕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습니다. 다 범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다 범했어요. 자, 나이가 어린아이는 좀 죄를 적게 지었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지옥 가서 그 받을 형벌의 정도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 간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야,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애볼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선행, 착한 일, 율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한 모든 그 일은 거짓이요. 사람 인면에 그 할 이자를 써놓으니까 거짓 이가 되죠. 여기다가 좋은 글자 착할 선을 썼어요. 이 선이요. 거짓 선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만큼 지켜야 되냐면은 조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행위에 속한 자다 그러면 율법 지켜가지고 내가 내 죄를 없애고 천국 가야겠다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율법을 지키려면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자, 열 가지 십계명을요 항상 행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십계명을 평생 동안 1분 1초라도 한 가지라도 범하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킬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키는 데까지 지켜야지요 라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 그 말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 죄값을 갚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겠다.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은혜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지옥이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 가야겠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열심히 지키고 내가 천국 가야겠다. 천만에요. 율법 지켜도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해도 안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사람이 행한 의는 너와 같은 사람에게나 인간에게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요 그랬어요. 사람이 행한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킬 수 있다면 다행이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뭐 한다고요? 네, 너는 죄인이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그림을 보시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습니다. 죄의 결과죠. 또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고 사망과 불못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자,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 지옥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가지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술객이 뭐요? 점치고 무당 토닥거리하고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토종비결 보고 날 받고 이게 전부 다 술객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모든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손해를 끼친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어떤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급해서였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일주일 후에 꼭 갚겠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요. 없는데요. 상대방 골탕 먹이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좀 바꿔주라. 엄마가 눈치를 한다. 우리 엄마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모든 거짓말이요. 모든 거짓말.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 어디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지옥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세세토록 불타는 곳,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 왜 슬피 울어요? 왜 일을 갈아요? 억울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지옥이요. 그것이 불못이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그런 열매가 맺어졌지요. 그 열매를 보니까 내가 죄나무라는 거 아셨죠?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이요. 자, 여기 보세요. 불타는 지옥. 오늘이라도 죽으면 내가 지옥 간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불타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는지요. 여기 잠깐 한번 보겠어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몸과 영혼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자,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선한 일도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돼요. 율법을 지켜도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준비된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운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셔요.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도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준비된 사람은 이제 내일 오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데 이런 학예 수양회를 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한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지옥의 저주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진 영혼이 없도록 하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